할렐루야. 유다서는 짧기 때문에 어제 시작하자마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먼저 오늘 관찰을 해보면 전체적인 그 스케치가 굉장히 유다는 이 글을 쓰면서 짧지만 강렬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어쩌면 이런 그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은 뭔가 옳은 것을 주장하거나 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기를 분리시키고 타자를 상대화해서 정죄하려는 의도나 내용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상대가 악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항상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좀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말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기억하는 건데 뭘 기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베드로 사도가 앞서 기록한 어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이 쓴 글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분명 과거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는데 여기 시제는 어떤 시제를 썼는가 하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원전을 보면 성경에서 그 말이 과거에 생성되었던 말이라도 오늘 전달 과정에서 어떤 시제로 쓰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미완료 시제로 썼을까요? 과거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말이지만 이 말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또 진행되어져야 될 내용이다라는 의미를 이 시제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그대로 오늘날 우리 독자에게도 같은 원리로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그 시대 성도들에게 과거에 베드로가 남겼던, 사도 베드로가 썼던 어떤 글을 인용하면서 미완료 시제로 이 글을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다가 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뭘로 받고 있는 거죠? 완성되어야 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전히 시제상 우리에게는 강력한 현재형으로 살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날을 맞아 하루 일정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따뜻한 단어가, 그리고 뜨거운 단어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과연 이런 단어를 내가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이 단어는 여전히 나에게 가슴 뭉클한, 참 고맙고도 기쁘고도 충만한 언어로 다가오는 거죠. 천지의 주재가 되시고 모든 걸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여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엠파이크타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지금 이 말을 유다가 베드로의 글을 인용하죠. 베드로가 먼저 썼어요. 그래서 유다가 인용하면서 이 말을 또 써요. 조롱이라는 말을 써요. 언제?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 시대적 배경은 결국 베드로의 글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때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예고를 받습니까? 너의 남은 날이 몇 년이 될 것이라 그러죠? 120년. 벌써 잊으셨나요? 120년. 그래서 120년 전에 노아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120년이 마치는 날을 향해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크게 두 개의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 신들의 이름들이죠. 크로노스는 연대기를 얘기합니다. 몇 시? 그냥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그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와 차이는 뭐냐? 지금 말한 것이 차이라면 이제 관계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20년 전에 노아가 남은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자, 이제 120년 전에 심판을 예고받은 노아는 이제 심판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0년 후에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120년이라는 텅 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노아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진공 상태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놔야 돼요. 어떻게 채워놓죠? 노아의 가족들은 먹고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뭐 만들었습니까? 뭐 만들었죠? 뚝딱거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주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그런 칼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결혼의 그 복잡한 관계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실질적으로 두 번 합니다. 제일 먼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식만 하는 게 정혼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 약혼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계약만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는 신부집에 남고, 왜? 이 정혼식이 신부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집에 남고 신랑은 함께 온 집안의 변호인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이들은 절대 불가피한 어떤 죽음의 문제가 아닌 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간 별거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양자는 각각 이제 그 약조한 날을 위해서, 신랑은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1년 후 어느 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그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유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데리고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짓습니다. 뚝딱거리면서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그러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결혼 예법을 알면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정아버지 집에 남겨진 신부는 뭐 해야 될까요? 신랑의 데리러 올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 그 집은 고향이 전라도랬지? 그러면 그 지방의 풍습에 맞게 음식도 연습하고 사귀던 남자 메일도 다 삭제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만드는 법을 좀 레시피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신부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채워가는 과제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전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렇게 두 가지 시간이 우리 인생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어떤 다시 오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는 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의 행함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게 정확하게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벌어졌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 노아는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통보받았어요. 자,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먹고 자고 일어나서 매일 뭐 했죠? 매일 뭐 했어요? 식구들하고 높은 둔덕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무슨 정상적인 배 모양도 아니고 이상한 육명체, 이상한 구조의 배를 뚝딱거리면서 나무 잘라다가 못질하고 역청 칠하고 이러고 120년을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야, 저 영감? 희롱했어요. 그 조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의 증상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죠. 첫째는 정욕대로 행한다 그래요. 정욕대로.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조롱한다 그래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증상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앞에 것은 속성이라면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 증상은 뭐냐? 19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후토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그냥 이게 평이한 문장으로 써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들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 헬라 말의 원래 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그 비아냥투의 표현이에요. 저것들은 그런 말이에요. 저것들은. 후토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뭡니까? 분열을 일으키며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세 가지를 소개했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첫째는 뭡니까? 분열을 일으켜요. 자, 여기에는 조금 그 이 유다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유다서는 이단 때문에 쓰여졌죠. 근데 어떤 이단들인가 하면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은사주의에 빠진 그 뭐 자꾸 꿈 의지하고 또 환상을 자꾸 봤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대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부류의 집단인가 하면 식자층들이에요. 나는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방종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든 삶의 스타일을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방탕주의에 내어줘요. 근데 이게 소위 그 있는 계층이나 식자층들에 의해서 벌어지던 행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제 이런 거죠. 종류가 달라. 이거는 세상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위 놓여 있다는 사람들 속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박사 많은 걸 자랑하고 사회 관료 고급 공무원 많은 걸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호모지니우스 집단 이게 조심해야 돼요. 동질성의 집단. 물론 대화가 통하고 종이 같고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도 원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벽도 스스로 구분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잠언서에 보면 나누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이익을 쫓는 자니라 그랬어요. 결국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자의 그 끝에 속내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의도가 결국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형의 이익이든 유형의 이익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첫 번째 속성이 분열을 자꾸 조장해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며 이 푸시키코스라는 말은 사실 좀 음란 쪽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로마서 1장의 이야기처럼 욕된 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주먹센 걸 영광으로 알고 소위 세상적인 어떤 강력함을 영광으로 아는 그런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육신에 속한 자, 그 내추럴한 사람들이란 뜻이 원래 뜻이. 그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추럴한 상태는 어둠의 권세에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 반대가 뭐냐? 육의 반대가 뭐냐면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속성을 이렇게 소개했죠. 성령이 없다. 그 반대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산바가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탕을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성령께 속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속했어도 우리 속에 이렇게 남은 세력이 있어요. 아직 육의 그 옛 습관, 기억의 습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했던 삶에 기억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원래 그쪽이 더 편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꾸물꾸물 올라오고 살아 일어나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극적인 영역과 적극적인 영역이에요. 오늘 유다서가 그걸로 끝이 나죠. 그럼 소극적인 영역은 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며.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마치 이런 말하고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숨 안 쉬고 살아요? 어떻게 밥 안 먹고 견디고 버팁니까? 같은 얘기예요. 뭔가 저 사람 다른 힘이 있어.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뭔가 저 사람은 다른 동기가 있어. 사는 힘의 근거가 달라. 우리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첫째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사는 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의 정의는 말씀드렸죠? 양식의 정의는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돈이 힘이 되는 사람은 돈이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양식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원래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내일의 양식이 내리죠. 안식일 전날 내일의 양식이 내려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경건해로 시작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양식 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양식 삼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이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또 이제 마저 보십시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이거 어제 나온 주제이기도 한데, 어제 성도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소개했죠.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 성도의 전체 인생이 그분의 주도권 안에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유명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시작하신 분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왜 알파 오메가 되십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내 인생의 구원의 시작이시요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차원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뭔가? 성경을 보십시다. 22절을 보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 영혼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함을 잃지 말라 그 말이. 우리는 죄와 사람을 동일시해서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살을 맞대 입었던 속옷까지도 불결하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치를 떠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네가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것이 인생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영역과 적극적인 영역을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이 어쩌면 선교적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하루 일상으로 들어가서 또 감내해야 될 순종의 발자국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희롱과 조롱이 가득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노아처럼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캐리소 이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금요 영성 집회와 또 다가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특세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